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때 그들 앞에서 행했던 유명한 복음에 대한 변증서와도 같고 설교와도 같은 대단히 중요한 초기 교회의 설교 원년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로 스데반은 이 말씀 속에서 구약 역사 전체를 꿰뚫어 해석하면서 구약 역사 전체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선택, 조건 없는 은혜, 조건 없는 사랑 이런 것들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의 역사였는데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총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은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해온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조상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노엽게 하고 우상 숭배해서 죄를 짓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다. 이 점을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스데반 집사 설교의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는 데까지 이렇게 되었으니 더 이상 지을 죄가 없을 만큼 죄가 많은 민족이 이 민족이 되었다는 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그들의 현재의 죄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성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여 스데반이 첫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안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먼저 본문 읽은 51절 말씀 앞부분인 내용부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긴 역사 동안 계속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범죄의 역사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는 내용이 39절 말씀해 보시면 광야에 있던 그들이 모세에게 복종하고자 아니하고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했습니다. 애굽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를 이 애굽에서 좀 해방되게 하셔서 저 홍해 건너편으로 데려다만 주시면 한이 없겠습니다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셔서 자유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강제노동에 시달리지도 않고 그들에게 노예처럼 취급당하지도 않고 자식을 낳으면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비극도 없어진 그런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그 광야 생활이 힘든 것 때문에 그들 모두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풍족하게 먹고 마실 때가 좋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망령된 말들을 하기 시작해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죠.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드디어 그들이 그 다음 절 말씀 나오는 말씀에 보시면 41절 말씀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머물고 있을 때 처음부터 우상 만들자 그렇게 해서 우상 만든 건 아닙니다. 모세가 산 위에 가더니 소식이 없어서 우리를 더 이상 인도하지 못할 것 같으니 이제부터라도 우리를 잘 인도해 줄 우리 하나님을 하나 찾아내자. 그래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연구하고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된 게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거죠. 이것이 소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능력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은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평화도 있고 삶의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기 마련이죠. 그 누구나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물을 더듬고 생각하고 내려오는 전통들을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다 참고해서 참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연구해서 만들어 놓는다 해도 그렇게 인간의 연구의 결과로 만들어진 생각의 결과로 만들어진 인공의 신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만큼 영적으로 막지를 못하죠. 인간이 다 범죄함으로 이 영성이 어두워지고 중심이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어떻게 타락한 인간 본성의 연구에서부터 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해서 흔히 그래서 이 계시의 종교라고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실 때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뭐 연구하고 숙득숙득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금송아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하고 그 앞에서 뛰놀고 광란의 종교 축제를 벌이게 되다가 모세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게 불과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3개월째 도착했으니까 거의 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지났겠습니까? 어쩌면 아직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소고치고 춤추며 불렀던 그 찬송 소리의 메아리가 귀에 쟁쟁거릴 때였을 거예요. 근데 벌써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호된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정신 차리고 다시 광야길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는 됩니다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덫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43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을 한번 보시죠.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해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역사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주 초기에 가나안 생활 초기에 그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는 주로 우리가 잘 아는 바알신 숭배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바알신이라는 이 가나안의 토속 종교인데 이 가나안의 토속 종교였던 바알은 흔히 그 사람들에게 생산의 신, 농사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바알신을 즐겁게 해줘야 이 비가 많이 내리고 농사가 잘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말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줄은 모르고 한 번도 농사 짓는 걸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농사를 알겠습니까? 자연히 그 땅에 먼저 살던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에게 보고 배우고 해야 되겠죠.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되냐? 농사가 잘 되려면 바알신을 기뻐시게 해야 돼. 그런 말에 넘어가서 너도 나도 농경사회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바알 숭배자들로 많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 토속 종교된 바알과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건 그 후로 계속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중요한 하나의 그 우상 종교의 대표적으로 됐죠. 그러다 중간쯤 오고 역사가 진행되고 중간쯤 오고 다른 나라의 관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관계 속에 전쟁도 생겨 복잡해지게 되면서부터는 이 강대국들의 종교를 슬금슬금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천체 숭배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체 숭배 사상의 뿌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 때 그들이 섬겼던 주신이 달신이에요. 이 달신을 섬기는 월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남아있어서 야곱의 때에도 그런 흔적이 보이고 그 후에도 이런 천체 숭배 흔적이 보이게 되는데 나중에 천체 숭배가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주종교가 되게 됩니다. 그 주종교가 되게 되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늘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아수르와의 관계가 나빠질 때마다 정치적인 괴로움을 당하고 군사적인 침공을 받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아수르와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 이 천체 숭배 종교가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 이것은 천사 숭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몰록의 장막을 만들고 했습니다. 몰록의 장막이, 몰록은 이 동쪽에 있었던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였는데 이 우상도 역시 월신 숭배와 관련 있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종교였죠. 왜 악하다고 보는 거 하면 다른 종교와 달리 이 몰록 숭배는 인체를 인신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였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이 신에게 바치는 거였습니다. 이 몰록 신의 신상을 보면 구리로 만들어진 신상인데 큰 이렇게 큰 구리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밑 아궁이가 있어 불을 지피면 구리니까 빨리 시뻘겋게 달아오르죠. 거기다가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안겨서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런 몰록 신에게 제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그렇게 자식을 태워서 몰록 신에게 바치는 그 사람도 살지 못하게 이 땅에서 끊어내야 되겠고 또 그렇게 제사하는 이 몰록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보고 그 몰록 신 숭배자들을 벌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굉장히 이중 삼중으로 이 몰록 신 숭배에 대해서 엄격히 금지했던 종교가 바로 이 암몬 모압 사람들의 몰록 신이었습니다. 숭배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전쟁 때가 되면 성 위에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몰록 신에게 제사를 드릴 만큼 끔찍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윤리적으로도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악한 것으로 보아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몰록 숭배가 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레판의 별을 만들었다. 레판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목성 숭배입니다. 하늘에 있는 목성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였죠. 이건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서 많이 채찍되고 많이 책망되었던 그런 숭배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역사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예배하는 그 신앙이 식어져 가면 상대적으로 그 자리에 많은 종류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주로 그 우상 숭배 종교들이 통치자들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좋은 예를 들면 솔로몬을 들 수가 있겠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취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다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마치 종교 박람회장처럼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북왕국의 왕 아합 같은 경우도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의 종교였던 이 바알 숭배를 들여와서 온 나라 안에 그 당시 엘리야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탄식할 만큼 모든 백성들이 다 이 바알에게 절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짓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왕들에 의해서 이 정치를 위해서 어떤 강대국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 이 이방 종교들 무분별하게 다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 소위 우리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그 땅에 이런 악한 종교들이 창궐하게 되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악하게 보신 것이죠. 열왕기하 17장 말씀해 보시면 열왕기하 17장 북왕국 이스라엘이 721년에 BC 721년에 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한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호세아 왕을 끝으로 완전히 망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 망하고 없어지는 그 나라를 설명하면서 열왕기하 17장 16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섬겼던 종교들을 열거합니다. 금송아지 숭배, 또 그런가 하면 몰록 숭배, 1월 성신을 섬기는 것, 아사라와 바알을 섬기는 것, 이런 여러 종류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라고, 그것이 이 나라가 망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아서 남왕국 유다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똑같은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남왕국 유다도 한 200년쯤 뒤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이런 역사를 스데반에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 조상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요, 무조건적인 언약의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다. 언제 한 역사로 제대로 하나님 섬긴 적이 있었느냐. 계속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다가 북왕국 망하고 남왕국 망하고 나라가 다 망하고 그로부터 400년 세월이 지났는데 스데반 집사 설교 결론 지금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51절에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악한 죄를 짓고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것을 보았으면 우리 시대 사람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될 때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약속된 메시아가 세상에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죄까지 범하게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랄한 비판인데요. 거기 모이는 유대 공회원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 있는 유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이제 무슨 바리새파 속한 사람들, 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 굉장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선민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신앙생활 잘해온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걸 굉장히 자기들의 자부심과 긍지로 삼고 있는데 스데반은 여지없이 그들의 지금의 죄를 지적합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 죄를 지었더니 여러분들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인 죄가 있다. 여기까지 지적하게 되는 거죠. 조상들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유전되고 답습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 생각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뭐 부모의 DNA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물려줄 영적 DNA는 뭐여야 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자꾸 자손들에게 보여주었던 것들이 급한번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싸고 진도당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줘서 지금도 이렇게 메시아를 죽이는 죄를 짓는 데까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들의 영혼 속에 심어줘야 될 영적 DNA는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중히 또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해서 올바른 영적 유전 인자를 물려주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불행하고 다음 세대도 소망이 없는 역사가 되고 말겠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역사의 원칙이니까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정말 마음 깊이 생각하고 새로운 거룩한 영적 DNA들을 자녀들에게 유전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그들의 분노를 촉발시켜서 이 스데반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걸 보면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얼마나 영적으로 우매하고 영안이 닫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줄도 모르고 자기의 지은 죄가 무엇인지도 눈에 보이지 않고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지적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꽉 닫혀있고 눈이 어두워서 한 가지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에는 섭섭함만 있고 분노만 있습니다. 그를 끌고 나가 죽이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눈과 귀가 닫혀있고 막혀있어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스데반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56절을 보시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눈과 귀가 다 닫혀버리는데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누립니다. 신약 성경에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언젠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난 현상이 하늘이 열리는 현상이었는데 그때 하늘이 열렸을 때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체로 계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놀랍고 신비한 광경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늘이 열릴 때 성령의 강림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욕바에 있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난 12시쯤 되어서 지금 우리 시간으로 12시쯤 되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 것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길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환상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각종 더러운 짐승도 있는 걸 잡아먹으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더러운 백성 아니다. 그들도 예수의 피로 씻겨지면 거룩한 백성 된다.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해라. 그 계시를 주시는 거죠. 이때 하늘이 열렸을 때 베드로 사도는 선교에 대한 문이 열리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렸을 때에는 하늘의 광경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그 열린 하늘문으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천국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거해서 하늘이 열려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늘이 열려서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주님의 계시를 받고 하늘이 열려서 우리 생의 마지막 날에는 천국문으로 담대히 뚜벅뚜벅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천국문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 되었을 때 마지막 모습이요.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마지막 모습을 보시면 59절 60절 말씀인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자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그 고통 중에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한 가지는 자기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둘째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저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저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 어디 표절 같잖아요. 예수님의 표절이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는데 십자가 장면은 누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시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34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스데반이 이 와중에도 죽는 모습마저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했구나라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에서 남기는 말 한마디까지도 예수님 남기신 말씀처럼 남기기를 원했구나. 예수 닮기 원했구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은행심사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장엄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 모습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장엄하게 십자가 거꾸로 달려 돌아갔는데 그 모습 보고 요한이 그러잖아요. 이 베드로는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님 영광 드러내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다가 떠날 때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던 스데반을 보고 누가는 마지막 스데반의 모습을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잔이라. 성경에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 않고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과연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잔다 그랬어요. 잔다고 한 말씀 속에 저는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자는 사람은 말하거나 움직이거나 대화하지 않지만 소멸된 사람은 아닙니다. 잠든 사람 없어진 사람 아니에요. 성도들이 잠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없어진 존재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기의 소멸로 봅니다. 사람의 정신세계를 구성하고 있던 기가 다 산화돼서 없어진다는 산화한다 그러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떠난 성도가 소멸된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여기에 살고 떠나신 분들은 육신을 벗고 주님 나라에 계시고 그 차이입니다. 소멸된 존재, 없어진 존재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의 양식이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잔다라는 말은 안식한다. 스데반의 마지막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보다 더 좋은 휴식이 없죠. 하루만 잠 잘 주무시지 못하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힘듭니다. 자는 것이 가장 좋은 안식입니다. 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수고를 거치고 안식하게 하신다. 셋째 자는 사람은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잠에 들었다가도 아침이 되면 다 툴툴 털고 일어나 새 하루를 맞이합니다. 잠자는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 잠에서 깨어나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토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전한 사람이었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말씀에 충성한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순교하게 되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처럼 마지막 가져가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믿음의 산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초대교회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을 축복하셔서 자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스데반의 일생처럼 향기롭고 능력있고 복음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복음 전도에 대한 뜨거운 가슴 지닌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도 주 앞에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숭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오늘도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